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별로 믿음지 못한,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무엇하라고 약속하셨는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였던 1장 8절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 유대, 또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직분을 맡기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맨 뒤에 나오는 맨 끝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찌 보면 원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가령 다음 주 처음 보게 되는 게 제비 뽑는 사건이거든요.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구체적인 평가나 말씀을 주님이 전혀 안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알아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서 행동해야 되냐면 앞에 나왔던 원칙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한두 번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뒤에는 각자 알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10절, 11절 주님이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뒤에 서서 하늘을 이렇게 턱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셨나, 어떤 목사님은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아마도 천사겠죠. 옆에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과 제자들이 보였던 행동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천사에게 주었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또 혹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 본문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건 조금 있으면 지금 당장 오실 겁니다. 그거 그렇게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먼 미래에 벌어질 뭐 가까이 있어봤자 제자들이 죽을 때쯤이나 해서 일어날 거라 생각했던 그런 먼 미래와 관련된 약속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이 약속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것인데 그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중요한 기본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직분을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맡겨졌던 직분을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평가하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후에 교회를 세울 때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은 이 땅에서 어떤 높임을 받을까 이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항상 사역에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늘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사역을 하고 기준을 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쩌면 내 평생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쭉 살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그 당시에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재림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다시 볼 것이다. 그것을 이제 기준 삼았을 것이고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되었건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흔히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것이 종결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교회를 섬기는 것만 관련해서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직장생활에 대해서도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마치 처음 듣는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죠. 이거는 여지껏 제자들이 사역했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모습이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십자가를 마치 처음 듣는 사람이냐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이냐 불신앙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마치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이냐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을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이미 여러 번 들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무언가 행동할 때는 마치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곤 하죠. 우리가 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생각했으니까 이야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주님께서 종말과 관련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마치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시는 것처럼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놔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뭐 열 달란트, 문화로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좀 다르지만 여튼 이렇게 쭉 맡겨놔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걸 갖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주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먹고 노는 종도 있는가 하면 나가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인이 오죠. 주인이 와서는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급을 그리고 그렇지 않고 먹고 놀았던 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굉장히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니까 우두커니 서가지고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죄 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렇게 멀뚱거리고 가만히 서 있느냐. 너희가 지금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잖아.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어여 돌아가라. 그래서 가서 일을 하라고 하죠. 가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도 보면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이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떠나간 주인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거나 주인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거나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해야 될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이고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자에 함몰되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춘향이가 이몽룡 기다리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서는 이나로나 저나로나 동구밖을 쳐다보고 있는 그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할 때 늘 하늘을 쳐다보고 오늘 오시는가 내일 오시는가 하늘만 쳐다보고 우두커니 서 있는 걸 기다린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는 것이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내가 이와 같이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지 우두커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은 결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죠.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좋게도 해석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별로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요 직분자들이요 성령을 받을 자들이요 가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직분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죠. 사도들아 집사들아 장로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직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출신을 갖고 이야기해요. 이 갈릴리 촌놈들아 뭐 때문에 이렇게 우두커니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여 돌아가야지 어여 돌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다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는 기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모저모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성도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 교회가 곧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시편 23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교회가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리고 언제건 뜻하지 않았던 날 도적같이 주님이 다시 임하실 때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충성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직분을 감당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가 필요하던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귀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풍성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가사처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이것을 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늘 깨어있어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여 직분 감당하는 주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바라보거나 우두커니 서서 땅을 바라보거나 헛하는 데 뜻을 두거나 아니면 헛된 일들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리하여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이건 맡겨진 일들을 위하여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